이제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완패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한 사람도 주의 말씀 앞에 완고한 상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어담을 깊이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믿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들을 고쳤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박해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신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불법 행위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는 것은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시도가 계속되다가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7절에 나오는 유대인의 진술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를 죽게 되느냐?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물론 그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그들이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이해는 옳고 바른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깨어진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오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요약한다고 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어떤 일과 관계된 일인가?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처럼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감안하여서 크게 네 가지 증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다름 아니라 세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아버지 사가랴도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제사장을 배출하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제사장이니까 세례 요한은 자라나면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은 기존의 종교 체계를 완전히 떠나서 요단 근처 광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면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는데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다 돌렸는가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모아서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우리가 5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성부께서는 아들에 대하여 증거해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볼 수 없었던 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아들이 오실 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역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했던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유대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시간만 나면 성경을 펼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는가? 증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셨다는 명백하고 풍성한 증거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이 있다는 사실을 각종 표적을 통해서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38절이 가리키는 바대로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했다 그랬죠.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씀이 얼마든지 널려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경부가 많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신학책이 여러분들의 서재에 가득 꽂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 1세기 때는 우리처럼 완성된 형태의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대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포함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백하게 증거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래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서 이 성경은 곧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 자체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이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구약 성경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말하면 구신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입에 그냥 붙어서 신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하니까 그냥 신구약 성경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구신약 성경이라 불러야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이 이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구약이 신약에 의해서 대체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도 매우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통일성,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고 신약은 구약에서 감춰져 있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신약에서 밝히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의 성경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신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정직하게 제대로 읽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그처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지적 관심이 반드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권면을 드렸죠. 비교적 저희 교회 교인들은 성경 이외에 신학서적을 탐독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비율로 볼 때 많다는 뜻은 아니고 보편 교회에 비교하자면 많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서적들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이 자기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대로 지적인 관심이 반드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말씀이 널려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이나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지 않은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이 없어요. 결국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신앙인인가 신앙인이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에서 경건을 실천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때 열심히 참석하고 공예배 나오고 말씀 열심히 읽고 암송에 오고 숙제에 오고 그것만으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했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이 증가하는 그리스도에게는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진리를 공부합니까? 진리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진리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적인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일,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을 그처럼 연구했다라면 당연히 성경이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를 참으로 믿고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신학과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또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여전히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요. 신학자들 중에는요 독특한 막 신학 이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신학자상, 올해의 신학자상도 받기도 하고요. 올해의 책 수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긴 한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저 혈기로 반응하고 계산된 행동을 하면 더 교묘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신학과 신앙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예수에 대한 인격적 신뢰와 믿음을 갖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현대판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각종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처럼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는가? 지적인 이해가 약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는가? 본문 4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 말하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라고 말했죠. 그런데 성경은 곧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근본 원인은 성경에 대한 무지가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무의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아니고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무의지가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셔야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거든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은 성경은 상고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왕의 신하나 38년 된 병자에 비하면 이 성경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 정말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얼마나 컸는지요. 만약에 그런 열심이 그들에게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된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의 열심은 정말 유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없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반면에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들은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은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그들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읽고요. 신학에 대한 관심도 가졌습니다. 예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정말 그 말씀이 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께 나아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아니한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데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주님께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심에 관한 한 유대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좀 가혹한 말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판단은 옳고 정당한 판단이에요. 요한복음 2장 말미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각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낙성식을 거행할 때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렇게 기도했고 또 곳곳에 보세요. 주만 홀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속을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따라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요즘에 중국 스파이들이 있는데 토종 미국 사람이 중국 스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 미국 사람이 중국어를 잘하는데 CIA나 FBI에 들어가려고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진혁형을 살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도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시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너희 속에 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판단은 매우 정확한 판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정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그 사람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지요? 우리는 때로 소리 높여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목이 메이는 이 격앙된 감정의 상태가 자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보고 찬송도 불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처음 들어가면 신병들한테 신나게 뺑뺑이를 돌리고 불리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가 하면 어머님의 노래입니다. 나실 때 하면서 노래를 불리거든요. 그러면 사회에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 노래를 부르면 막 눈물을 흘려요. 자, 근데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효도를 하는 효자들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종교적 정서가 고양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것들을 무슨 집회에서 혹은 기도할 때 확인했다는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의 신앙 감정론에서 정서, affection과 passion, 열정을 구분한 거예요. 열정을 건전한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의 답이 딱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했죠.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부는 다른 것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준수, 계명 준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썼는데 요한 1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적 계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계명 안 지켰나요? 계명 준수로 따지자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지켰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일 성주 제대로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예배 두 번 다 드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고 심방하는 일들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주일 성주를 제대로 한 거예요.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과연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계명을 더 잘 지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그들 속에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계명 준수가 문자적 준수에 그쳐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박하와 회향의 11조, 우리로 말하면 잡수의 11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죠? 하나님께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었죠. 여러분들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을 건성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좋아하는 이 애정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말씀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 보니 그들의 율법 준수는 위성과 외식적인 삶으로 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이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 차례 책망하셨는데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애정이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왜 문자적인 율법 준수에만 그치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이 오로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사람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영광이라고 말하니까 좀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을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요.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에요. 사람의 평가와 판단, 여기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송,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니 하니 그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겠는가? 아,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아닌가? 신실한 직분자가 아닌가? 신실한 성도님이 아닌가? 라고 평가하지 않겠는가? 아,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참된 의미에서의 신앙은 사라지고 종교의식만 남게 됩니다.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들에게 여간 고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는 일을 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자, 그렇다면 마음에도 없는 종교행위를 계속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야 돼요. 그죠? 마음에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역이라면 마음이 없는 종교행위를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애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참된 신앙의 내용과 참된 신앙의 정서가 사라져도 종교의식은 그대로 남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거짓된 신앙의 정서, 곧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의식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정말 금식과 고행,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지낼 수 있지? 어떻게 저처럼 맨발로 저 뜨거운 장작 더미를 넘어갈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있게 만드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타락한 종교성이 잘못되어질 때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종교 행위는 계속하지만 진정한 종교인이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참 목회자가 있고 거짓 목회자가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보세요. 비록 잘못된 종교이긴 하지만 참 스님 같은 분이 있고요. 그죠? 이거는 뭐 진짜 스님자를 붙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어느 종교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양만의 기독교인, 이 무늬만의 기독교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내 마음의 무게가 실렸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실려 있는가? 그러면서 종교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식 자체가 아무 쓸데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껍질은요, 내용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콩 껍질이 있죠? 그렇죠? 만약에 껍질이 없다면 그 땅콩 안에 있는 것이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흙도 묻고요, 또 벌레들이 막 공격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껍질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또 물건을 만들 때 물건만 만들지 않고 그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컨텐츠,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물건에 걸맞는 케이스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을 담을 만한 그런 예배 형식이 중요해요.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식은 내용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할 뿐 만약에 내용물이 사라지면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물이 사라지면 금방 껍질이 사라져버려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참된 신앙의 정서와 참된 신앙의 감정이 사라지면 그 의식 자체 의식 행위 자체도 그 사람에게 도무지 드러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내용은 사라졌는데 신앙의 형식, 신앙의 껍질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왜 내용물을 없애기는 쉬운데 왜 껍질을 깨뜨리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처럼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맡겨주면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명예를 그처럼 좋아하기 때문이죠. 한 자리 주면 왜 좋아합니까? 사람으로 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조로의 찬스와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를 믿는 자가 많지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0.001%도 남아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자라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더 커야 마땅해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리면 내용물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딱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을 자신들의 생명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죠? 다 보이는 회당에서 또 사거리에서 남들 다 볼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받을 상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극히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기서 받을 칭찬 다 받고 추앙 다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남이 몰라주고 혹해도 크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습니다. 좀 섭섭한 마음은 인간인지라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거 몰라줬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했던 일을 그냥 그만둬버리거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갖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종교는 인본주의 종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종교는 신본주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단어를 좋아했는가 하면 우리 개혁자들의 단어 잘 아시죠? 코람데오. 라틴어지만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해보시길 바라고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그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의 여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 그분을 의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난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서 우리의 우리됨을 드러내진 않습니까? 우리의 우리됨이 드러내는 방식으로서의 경건의 행위는, 헌신은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게 경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우리의 마지막은 큰일 납니다. 주님은 절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4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의 평가만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이 나타나지요. 여러분들 영광을 받으려면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영광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제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막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의 호칭 문화 같은 거 특별히. 호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좀, 뭐, 그 은행에 뭐 전화를 해서 뭐 돈을 좀 빌린다든지 뭐 예금을 좀 맡기려고 하면 바로 사장님. 저는 사장이 아닌데. 그죠? 바로 선생님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뭐 다짜고짜 집사님, 집사님 그러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 세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이 오시면 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정말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고 그리하여 정말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또한 재능을 주시는 자로 세우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 증명이나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누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믿는 자라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실제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보다 사람에 대한 영광에 대한 애착이 더 지나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일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거든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도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틀려도 내가 본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잖아요. 내가 본 게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인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에 관한 무능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신들이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 무능력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 살펴봤죠? 그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무지가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의지다. 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었는데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누가 외부에서 강제력을 발휘해서 믿지 못하도록 뭐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신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개해 오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또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능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드린 바대로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45절에서 어떻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누구냐?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발을 당한다는 것이면 안 당한다는 것입니까? 고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음에 대한 고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고발한다는 말은요, 이미 고소가 시작되었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여기서 모세를 언급했는가? 유대인들이 가장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다름 아닌 모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서 모세 오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모세가 나를 증거했다는 이 말은 모세 오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의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모세 하면 율법, 율법 하면 모세가 생각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율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대개 모세율법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수여자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율법을 받아서 증거했던 모세는 율법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뭐라 그랬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했었느냐 하면 순종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신명기 다 살펴봤죠? 우리는 저주밖에 받을 게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 어떤 모순과 대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난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사실이라다면 모세의 글을 믿는다면 누구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모세의 글은 예언을 말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은 그것이 이루어진 실현,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계시의 종결의 완성인 예수님의 말을 믿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서술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끝이 났어요. 표적이 드러나면 무엇이 함께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럴 때 반응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바로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8년 동안 누워 지냈던 그 병자를 한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워서 걷도록 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했다고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내 심중에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의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근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애정과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으로부터 실어버림을 당하거나 소외당해도 그것 때문에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우리 신앙의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애정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자세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가? 내용은 없는 껍데기만의 형식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이 전폭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불신의 상태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늬만의 신자로 평생 동안 남아있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되 율법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전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 삶이 우리의 생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